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성도의 신분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예전처럼 육체에 속한 삶,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육신에 따라서 살면 죽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려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그 둘째 아들 탕자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기서 돼지를 치는 종이나 거지나 다름없는 삶을, 그런 삶을 생활하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처럼, 거지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이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의 마지막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고 다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가 어떨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종으로라도 살게 해달라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먼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둘째 아들은 이제부터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연합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진 삶,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뱀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뱀은, 마귀는 안 죽는다라고,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온갖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라라고 유혹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자유나 권리라는 말로 동성애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 귀한 말들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 좋다고 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들을 붙이지만 결국 그 말들 뒤에 숨어있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대신에 육신을 따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유혹하는 것이 그 배후에 깔려있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육신에 좋은 대로 육신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죽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몸의 행실을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악한 몸의 행실을 하나씩 하나씩 죽이고 끊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종에서 아들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홍길동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가장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길동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홍길동전에서요 홍길동이 가장 바랬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호부호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홍길동은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다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자기가 그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삼위의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유업들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그 모든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무슨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왕위를 이렇게 물려준다거나 큰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계자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데 준비도 없이 이렇게 물려받았다가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속자인 우리가 상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 준비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고난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겪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마치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크고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크고 두렵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과연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분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고난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도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들을 다 겪고 이겨내면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십시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과 영광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갔던 그 길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들어갔던 곳과 다르게 새로운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가면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날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져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작된 시위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지구 전체가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도덕, 윤리, 가치관의 문제, 온갖 문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온갖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의 빚진 자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